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한 한 끼의 식사요, 나그네를 위한 열린 문이라 팝 가수 폴 사이먼이 81세에 내놓은 일곱 시편이라는 앨범 속의 하나님 혹은 주님의 노래 가사입니다. 이어서 가사는 코비드 바이러스의 하나님이요, 해수면 상승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지만 동시에 벌을 내리시는 재판관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지극히 유대적인 폴 사이먼의 해안입니다. 하지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 역사서에 이미 이러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중심으로 신명기 학파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일단 솔로몬 이야기는 생략하고 지납니다. 솔로몬이 죽자 남유다와 라이벌이 된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죠. 열 지파를 이끌고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당연히 남쪽의 예루살렘과 단절 정책을 쓰게 됩니다. 성전 역할을 하는 산당을 세겜에 세웁니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세겜은 언약 갱신의 장소로 어떤 면에서 역시 거룩한 곳이기도 하죠. 산당에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았습니다. 옛날에 아론이 세웠던 출애굽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말이나 표현까지 비슷하게 연결시키고 연상을 시켜서 아주 못된 죄악으로 의도적으로 규정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을 보면 일말의 여호와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체할 라이벌 산당을 북쪽에 세운 거죠. 하지만 신명기적 역사관 입장에서 이것은 가공스러운 죄악입니다. 여로보암의 행위를 우상 숭배로 본 것이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끌어다가 여로보암의 행위에 정통성이 없는 우상 숭배 딱지를 의도적으로 붙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란 이름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 본문 열왕기하 17장 2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풍습에 굴복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우린 여로보암처럼 하지 말자, 그를 따르지 말자라는 메시지죠. 때는 이스라엘 호세아 왕 9년입니다.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세겜과 같거나 비슷한 성읍인데 북이스라엘이 캐피탈, 수도로 삼았습니다. 200년 넘게 살았던 이스라엘 주민들을 쫓아내고 아시리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다른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켜 살게 해드렸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스탈린이 소련 내 한국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죠. 오스만 터키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시리아 사우디 사막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150만 명이 길에서 죽었죠. 나당 연합군에 망한 고려 유민, 병자 호란으로 패한 조선의 백성이 끌려갔던 양반 규수와 양민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슬픈 이야기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해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들이 앞장서서 다른 신을 섬기고 추종한 대가로 받은 혹독한 국가적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이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건만 또다시 종이 된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상 숭배 선봉에 왕들이 있어요. 왕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는 옳지 못했습니다. 마을과 망루와 성채 주위에 단을 높이 올렸습니다. 높은 곳마다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마다 높은 기둥을 세우고 거룩한 곳이라 정해서 제사를 지냈더랬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이 산당 제사 드리는 문화가 굳어질 정도였습니다. 여호와를 격동케 한 행위죠. 금지된 물신 숭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저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각 선지자, 각 선견자를 보내 경고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워딩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17장 13절,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행하라. 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율법에 콧방귀를 끼고 그 경고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들은 망상을 쫓아가다 미혹되었습니다. 17장 16절, 이들은 송아지 모양의 우상 둘을 만듭니다. 앞서 10장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왕?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음? 아주 명시적이에요. 우리 본문 17장 앞에 10장, 13장, 15장에 무려 6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심지어 저들은 자녀들을 불위로 지나게 했습니다. 점쟁이 복술가들이 거리마다 넘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쫓깁니다. 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아직 남유다에 대한 형벌은 지연된 시점입니다. 하지만 유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판박이로 따라합니다. 망하는 것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십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약탈자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20절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출발이 얼마나 장밋빛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단 말입니까? 그럼 남유다는 괜찮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150년 후에 좀 더 살다가 망했을 뿐입니다. 다윗의 집 예루살렘에 충성을 당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이 망하던 722년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아시리아와 화친해야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신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곧장 아시리아를 배반합니다. 다른 이웃나라 강대국 애굽과 연합하게 됩니다. 종주국이었던 아시아를 경노케 했죠.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합니다. 주전 701년입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역사 기록에도 나와요. 이렇게 써놨어요. 유다인 히스기야가 나의, 즉 아시리아 왕의 멍에를 지려하지 않아 46개의 성읍을 함락시키고 20만여 명의 백성을 새장 속의 새처럼 포로로 잡아갔건만 아시리아 왕에게 복종하지 않은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풀게 되고 남유다는 독립국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오히려 아시리아가 612년에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함락되었거든요. 초강력 제국 바벨론이 결국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가 586년입니다. 남유다의 부유층 지도층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소멸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거 참 굉장한 관찰이고 관점입니다. 왜 나라가 망했는데도 백성들이 동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지? 바로 이 멸망, 소멸의 사건을 바라보는 신명기 학파의 해석, 시각 때문이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겐, 즉 유다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 소망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오신, 이미 오신 메시아의 다스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신명기 학파가 뭔데?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메시아가 오시고 크리스천 기독교가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까? 신명기는 단순히 모세오경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섯 번째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에 나오는 책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의 출발이 되는 책이에요. 80년 전 독일의 마틴 노스라는 학자가 신명기 학발을 제일 먼저 설파한 사람입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보다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저자와 문체가 오히려 가깝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열왕기까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책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 학파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학파라고 부르게 됐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의 역사를 회고하며 정리한 신명기 학파, 신명기적 역사관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과 신앙을 도전하는 역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난 도전은 우리가 누차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722년 북이스라엘이, 587년 남유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명세기 역사의 주인공이라던 여호와, 그의 백성들이 패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이게 신명기 학파에게 딜레마예요. 이걸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소유의 땅에서 살리라는 약속, 다윗의 집이 영원하리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 군왕제가 붕괴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역사적 전개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여호와는 역사의 하나님 맞으신가? 과연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신가? 과연 여호와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은 뭐란 말입니까?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왜 휴지 조각으로 만드신 것인가? 과연 여호와 신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자신의 언약을 거둬차 버린 것일까요? 망하기 전에는 이걸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저버리셨다면 단언컨대 여호와는 역사의 신, 우주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도 구할 줄 모르는 신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모순이라도 이런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역사관은 이런 생각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겐 펀더멘털한 사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신이요, 전능자요,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강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어찌 722년과 587년의 재앙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어울리지 않는 나라의 멸망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허망하게 멸망한다? 말도 안 돼. 이와 같이 신명기적 역사관은 이스라엘 공동체 한 켠을 차지하는 소그룹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역사관으로 다져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영원한 다윗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조건적 모세 율법 언약의 특징인 책임 추궁과 형벌과는 별개로 생각해드렸습니다. 두 언약 사이 팽팽한 긴장과 모순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집이 Everlasting Forever Kingdom으로 영원하리라는 언약과 형벌이 엄중했던 시내산 언약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오염시키고 무산시키더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신명기 스쿨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초이스, 선택하는 자로 그려놓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어떻게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집권하는 왕에게 보내 꾸짖는 방식으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계속 그릇된 선택을 했습니다. 왕들은 범죄하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가 다음에 망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상 숭배 죄입니다. 다윗의 집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예를 보아서 그가 폐위되고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즉 신명기 학파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새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다윗의 집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도 시내산의 약속, 그 조건부 언약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따로따로 생각했었죠. 하나님이 어떤 왕에 대한 사랑이나 호감의 척도는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이를테면 므낫세 왕의 최후처럼 다윗의 집이 망하는 꼴, 바로 불순종하는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형벌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으로 삼았던 사무엘하 7장 아예 노골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기름부어 왕으로 세운 자를 벌하고 매질하시겠다고 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지난주일에 언급한 양자 개념이 또한 그러합니다. 아들은 교정도 받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매도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명기적 학자들의 역사를 보는 시각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즉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거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이렇게 보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의 소망을 남기려는 소수의 식자층이 그랬더랬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최후를 이 신명기 학파들이 보는 시각으로 역사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글을 쓸 줄 아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남긴 작품이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였더랬습니다. 이러한 집필 시도는, 즉 신명기적 역사서를 남기는 시도는 놀랄만하고 주목할만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멸망을 볼 때 정복자의 신이 자기들의 신을 제압한다는 당대의 생각과 시각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승리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지배자의 신 바벨론의 마르둑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켠의 신명기 학파 같은 소수의 무리에겐 나라가 망하고 패배한다고 해서 곧장 그것이 절망이 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더라 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라의 회복 혹은 재건은 다윗의 나라는 회복되리라는 사상, 그러한 소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메시아 사상 없이는 새 나라가 불가능합니다. 다윗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해야 한다. 이것을 세상 나라에 적용해 봅시다. 세상 나라도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창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정부가 빚 문제로 고민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외길 철로를 타고 마주보며 질주하는 기관차 둘이 충돌하기 직전입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모자라면 빚을 끌어다 쓰자 했고,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은 아니다,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지출을 줄이자, 허리띠를 쫄라매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잘 모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노벨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 아시죠? 흔히들 정부의 살림은 우리 가정 살림과 다르지 않다, 빚이 없어야 건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래요. 가계부 살림살이를 하는 우리는 늙고 결국은 죽게 되지만 재정부 살림살이를 하는 국가와 정부는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신명기 역사가들이 없었다면 새 나라 회복의 주인공 메시아 사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없습니다. 유대 국가가 다시 살아날 일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게 됩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누군가가 이 신명기적 역사관을 간직하고 집필하고 문헌으로 남겨놓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가 없었다면 메시아 사상도 없고 다윗의 집이 영원하리라는 사상도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폴 사이먼은 본인도 알게 모르게 신명기적 역사관을 소유한 듯 합니다. 2500년 전의 역사를 보는 시각이 독특했던 극소수의 유대인들 신명기 학파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적 역사서인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를 거쳐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크리스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신명기 학파의 득택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망하면 해체되고 민족이 사라져야 하겠거늘 저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 신명기의 은혜에 신학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